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를 떠나서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7시 37분께 사저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 사저 인근에는 친박계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경찰 병력과 취재진 등이 모여서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은 사저 도착 직후 민경욱 전 대변인을 통해 밝힌 대국민 메시지에서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임명된 연방검사 46명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요구한 가운데 이를 거부한 검사를 해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맨해튼 일대를 관할하는 뉴욕 남부지검의 프리트 바바라 연방검사를 해고 조치했습니다. 바라라 검사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전날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던 연방검사 46명 명단에 포함됐지만 이 같은 조치를 거부하고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고 맞서왔습니다. 바라라 검사는 이날 오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사임하지 않았다, 조금 전에 해고됐다고 적었습니다. 바라라 전 연방검사는 준 김 연방 차석검사를 연방검사 직무대행으로 발표했습니다. 한국계인 준 차석검사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후 지난 1996년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뉴욕에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타이완 당국이 유학 중이던 중국인 대학생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타이완의 중국 유학생 가운데서는 첫 간첩 사건 연루 사례로 향후 양안 관계에 첨예한 갈등 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타이베이 지방검찰은 중국 국적의 저우홍 씨가 정부의 간첩단 결성 지령을 받고 타이완에서 포섭활동을 벌여왔다면서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으로 오늘 타이완 현지 언론에 일제히 전했습니다. 혐의와 관련해서 타이완 법무부 조사국은 저우홍 씨가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로부터 간첩단 결성 지령을 받고 매 분기마다 만 달러의 공작 자금으로 대만의 군경, 정보기관, 타이완 등을 포섭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랴닝성 출신의 저우홍 씨는 지난해 타이완 국립정치대의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친 뒤에 지난달 한 중국 기업의 임원 명의로 다시 타이완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저우홍 씨가 최근 타이완 외교부의 신참 관료에게 일본 관광 자금을 대주고 외교 기밀을 입수하려 하는 한편 포섭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집권 여당이 지난달 치러진 5개 주 의회 선거에서 압승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연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집권 인도 국민당이 지난달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 우타르프라데시 주의회 선거에서 전체 403석 가운데 311석을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타르프라데시는 인구 2억 명으로 인도 29개 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북부 우타라칸트 주의회 선거에서도 인도 국민당은 전체 70석 가운데 57석을 확보해서 단독으로 주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분리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마니푸르주에서는 전체 60석 가운데 21석을 인도 국민당이 점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상청이 제공해드리는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북도 함경도에서 눈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올해는 동해안에서 눈또는 비가 예상됩니다. 이외의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한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네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결정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내용을 직접 들어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네, 이정미 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을 받아서 파면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을 받아서 재임 중에 파면되는 그런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고요. 사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헌정사를 보면 여러 가지 굴곡으로 얼룩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짧게 보더라도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4.19 민중혁명으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재임 중에 하야를 한 케이스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어서 들어선 장면 총리와 윤보선 대통령 정부, 이때는 내각 책임자였죠. 그래서 장면 총리가 이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고,
네.
윤보선 대통령은 이제 상징적인 국가 원수였는데요. 이것은 쿠데타로 5.16 1961년에 네. 쿠데타에 의해서 정부가 붕괴가 됐는데요. 이 쿠데타의 바로 주인공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탄핵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되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에 임기 중에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보부 부장의 총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이 부녀간을 보면 부녀간의 대통령을 했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는 측근의 총에 맞아서 임기 중에 죽고
네.
또 딸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정이 되면서 파면되는 그러한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그 밖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퇴임 이후에지만 자살로서 생을 마감한 케이스고요. 네. 또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임 중에 아들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그런 사안이 있었고 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퇴임 이후에 국가 내란죄로 해서 감옥행에 네. 처해지는 그런 헌정사의 비극적인 사안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윤국한 기자가 한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발자취를 잠깐 돌아봤는데 대부분이 굉장히 비극적인 과정을 거친 그런 대통령들이어서 이것이 그동안의 한국 역사가 얼마나 굴곡이 심했나 이런 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파면되는 절차를 보면서 이 전문가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하는 것은 대의정치 그리고 네. 민주정치에 말하자면 위대함이라는 겁니다. 민주정치, 대의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통령도 예외 없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거기에 책임을 묻고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 국가 원수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바로 그 법에 의해서 현직에서 파면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대의정치고 국민의 뜻에 그리고 또 정해진 법에 의거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법에 말하자면 적용을 받는다.
네.
이런 사례를 분명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네. 매번 이 어려운 상황으로 그 줄다름 치다가도 정말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 한국 국민들이 그 민중 시위든 또 어떤 이런 지금 헌법 재판관들의 이런 판단이든 이런 걸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바로잡아지는 그런 것들이 나온 걸 보면 역시 한국은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제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된 이유가 뭔지를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용인해서 파면을 했는데요. 파면한 구체적인 이유는 대통령 권한 남용입니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이른바 그 비선실세 조언을 받았는데요. 최순실은 대통령을 앞세워서 정부 인사와 정책에 개입했고요.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받아서 재단을 설립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하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이런 그 지적을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고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그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파면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요. 북한 정치자들은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이 잘 납득이 안 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은 그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그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는 그 헌법을 수호한다 이런 겁니다.
네.
따라서 국가원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는 탄핵하고 이렇게 파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 이 어떤 것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대단히 큰 어떤 방향전환이라고 할까요? 고착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박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인가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한국의 국정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는 그래서 새로운 당선자가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의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될 때까지는 현재의 황교안 국무총리죠. 그리고
네.
대통령 권한대행인데요. 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3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국무총리 아니었습니까?
네.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또 국내정책 외교안보정책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이행을 해온 케이스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외교장관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책의 연속성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4년 동안의 임기 중에 대북정책이나 외교안보정책을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정책을 대북 정책의 핵심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 드레스덴 선언으로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고 동북아 국가들이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네.
그런 정책을 제안했었고 또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국들과 관련된 것으로는 미국과는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에 합의해서 지금 서울에 배치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네.
일본과는 위안부 관련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일본과는 지금 사상 유례 없이 일본의 대사가 서울 주재 본국으로 소환돼서 두 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은 사실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것이 이행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달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한국에서 선출되면 어떤 정책을 취할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단 이것은 대북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책에서도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이어가거나 또는 새롭게 방향을 전환할지 이것이 한국 내부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로서도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 그 재임 기간 동안의 남북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개성공단 폐쇄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자, 이런 것이 그러면 앞으로 새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이 전혀 재생 불가능한 상태로 지금 끊어져 버린 상태인가요? 최원기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개성공단 재개 여부는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선거를 치르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요. 새 대통령이 아마 외교안보, 남북관계 정책을 세울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뭐 개성공단이 재개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런 것은 미리 예단하기는 약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런데 지금 개성공단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은 초기에 설립하고 또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나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이것이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한테 주어지는 자금이 북한에 말하자면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네.
의구심이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핵개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런 판단에 따라서 국제공조 대북 압박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것 때문에 개성공단은 이제 그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공조의 하나의 중요한 그 핵심적인 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네.
차기 정부가 설령 개성공단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한국 정부 단독으로 이것을 다시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내 정치적인 이슈만은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네. 사안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인데 대통령 선거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못 채우고 그 파면이 됐기 때문에요. 이제 새로 그 선거를 실시해서 그 새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은 이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선거가 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두 달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요. 또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공고가 돼야 됩니다. 아, 이런 규정에 따라서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서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고요. 이에 따라서 아마 현재 국정을 맡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달 중에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러면 새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는 그 시기가 대강은 언제쯤 될까요?
늦어도 5월 초에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됩니다.
네.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5월 2일 아니면 5월 9일이 새로운 대통령 선거일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든 5월 초에는 새 대통령이 확정돼서 집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궐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선거 당선 직후 바로 국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벌써 이제 3월도 중순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네요.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한국의 대통령 파면과 앞으로의 남북관계 또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 6일 동해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는데요. 한국 국방부의 노재천 공보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오늘 오전 07시 36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1,000km, 비행 최고 고도는 약 260km로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이 앞서 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지금 그 내용을 노재천 공보실장이 발표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북한이 이번에는 네 발을 거의 10분 사이에 그야말로 잇따라 발사하는 그런 네. 다른 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현재 한국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반발의 형태가 아니냐 가장 유력한 분석입니다. 네. 이 북한은 이 연례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보이면서 말하자면 도발 가능성을 내비쳐보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이런 항의 시위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의 관심 끌기. 미국 정부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네. 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또 이로써 북한과 미국 간의 그 대화를 좀 이끌어내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것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네. 순전히 기술적인 이유에서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한 달 간격도 안 된 시점에 또다시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기에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그런 과정을 완료함으로써 이 미국에 대해서 말하자면 협상에서 뭔가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바로 이것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이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북한은 그 발사 다음 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관련 영상과 그 보도를 했는데요. 다만 어떤 로켓을 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무엇을 쐈는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한국과 일본의 군사당국은 북한이 사거리 1000km 정도에 스커드 개량형 미사일을 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스커드라는 말보다는 그 화성 미사일, 화성 로켓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스커드는 구소련이 개발한 그 미사일인데요. 원래는 한 300에서 500km 정도의 그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네. 근데 북한이 이를 수입해서 그 개량을 해서 한 1000km 정도로 개량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요. 이번에는 그리고 아마 고체 연료보다는 액체 연료를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북한이 이번에 그 네 발을 발사한 중에 그 네 발 중에 세 발이 일본의 그 영해 근처인 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네. 그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전화 통화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변 핵심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의 국가 원수와 각각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이번에 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네. 실제로 백악관의 발표를 보면요. 이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매우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네.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영어 표현으로는 dire consequence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네.
혹독한 대가라고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는 굉장히 강한 그런 어조였고요. 또 이런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한국이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것으로 밝히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세 나라 간의 대북 공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 북한의 행동이 때로 이 중국을 참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을 했다지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경샹 외교부 대변인은 그 미사일 발사 직후에 그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발사행동을 감행하는 데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그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해왔던 기존 그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도 언론 성명을 냈죠.
예,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사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면은 늘 이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의 여러 가지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게 되기 때문에
네네.
언론 성명을 발표해 왔습니다. 언론 성명은 잘 아시다시피 안보리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대응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네. 대응인데요. 이번에도 예외 없이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고 또 이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배라는 거 이런 것을 지적하는 언론 성명을 냈는데요. 사실 이것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한 언론 성명도 앞서서 발표했던 것과 내용이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네.
그대로 발표가 됐고요. 또 이번에 언론 성명은 특징적인 것이 안보리가 소집이 돼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바로 전날 그 언론 성명을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 그만큼 이게 이제 그야말로 통과 의례처럼 네, 네. 탄도미사일이 발사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규탄 성명이 내용 전번 것과 똑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이 미국 의회에서는 이 북한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 사드의 그 한반도 조속한 배치를 촉구하는 그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들도 크게 늘었는데요. 하원 그 외교위원회의 그 윌슨 의원이라고 공화당 소속입니다. 아, 8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또 사드 한반도 배치를 찬성한다 이런 성명도 냈고 또 결의안을 냈는데요. 9일 날 현재를 보면요. 민주공화 양당에서 93명의 의원이 이 서명에 결의안에 서명을 했고요. 특히 그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다음 날인 7일에만 16명이 추가 서명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북한의 이런 움직임이 그런데도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그 사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당선이 되면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이 핵실험도 실시했고 임기 바로 초반에
네.
그리고 또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바로 이것 때문에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행정부 내에서 높아졌고
네.
대화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알려진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정책이
네.
집권 내내 거의 8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사실상 하지 않으면서 계속 8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는 도발을 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다.
네.
관망을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벌써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미국 내 의회나 행정부의 기류를 상당히 자극하고 있고 그래서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해야 된다라거나 또는 강경 대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북정책 재검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북한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김정은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아주 강력하게 또 비판을 하는 그런 말도 하고 해서 종잡을 수가 없는데 아직은 그런데 이제 지금 대북 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하니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데 좀 그 어떤 전문가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내놓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이 좀 보입니까?
네. 백악관이 그 전면적인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뭐 전해드렸고요. 또 아마 이 새로운 대북 정책의 윤곽이 이달 말께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미국 언론이 보도한 데에 따르면은 기존에 안 했던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를 한다든가
네.
또는 선제 타격까지 본다든가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구체적인 거는 밝히진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이 재검토하는 동안 북한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그 행동을 한 게 많습니다. 벌써 그 탄도미사일만 두 번을 발사를 했고요.
네.
또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김정남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기준은 암만 해도 좀 대화보다는 강경한 쪽으로 제재나 이런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 무부의 마크 터너 대변인 대행이 최근 그 언급한 걸 보면요. 지금은 그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네.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의도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진짜로 무슨 대화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북한 쪽에서 뭔가가 와야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먼저 뭘 대화를 하자거나 뭐 이러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핵 전투부 취급 질서를 검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핵 전투부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게 뭐 그 용어에 대한 건데요. 그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 핵탄두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네.
아, 미사일을 맨 앞에 재래식 무기 탄두를 달면은 그냥 일반 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만일 끝에다가 핵무기가 장착 된 핵탄두가 되면 그야말로 핵미사일이 되는 건데요. 북한에서는 핵탄두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핵전투부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흥미를 끄는 것은 핵전투부 취급질서를 검열하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건데요.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그 보관 중인 핵탄두를 조립 탑재해서 발사 훈련을 했다는 의미고요. 또 이는 한 발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이 이미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전 배치했고 이번에 모형 핵탄두를 사용해서 발사 절차를 점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시일이 좀 지났고 지난번에 그 소형화된 핵탄두도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그 소형화를 이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북한이 좀 과장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시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일 밤 관련 장비가 경기도 오산기지에 도착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드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도착한 건 아니죠, 지금?
예, 그때까지는 앞으로도 한 두 달은 더 걸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측들이고요.
네네.
이 사드의 첫 장비가 서울에 도착한 것이 북한이 네 발의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한 바로 당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내에서는 예상보다 좀 빨리 전격적으로 들어왔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번에 도입된 사드 장비는 사드는 이제 크게는 레이더가 있고요.
네.
또 요격 미사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발사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런 전반을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이동식 발사대가 이번에 두 기가 서울에 도착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나머지 이제 그 부품들도 한국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두 달 정도가 걸리면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실전 배치가 완료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드 배치 때문에 한국의 이제 경상북도 성주 지역 주민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롯데가 갖고 있는 그 기업체가 갖고 있는 부지로 이제 옮겼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시위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태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드의 부지로 선정된 성주에서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서는 지금 사실 사드 문제를 놓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논란 자체도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사드의 효용에 대한 논란, 그 원천적인 문제죠. 이것도 없지 않고요. 또 사드 배치로 인해서 사실 지금 한국과 중국이 상당한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갈등의 핵심은 중국이 경제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지금 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말하자면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관련해서 사실 논란들은 많은 부분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서는 상당히 현안이고 또 지금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급속하게 지금 한국은 정치가 그렇게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 대선 주자,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드 문제가
네.
외교 안보에 아주 중요한 현안으로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했군요.
그렇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다루는 그 사령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물인데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8일 그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크게 그 두 가지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는데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하게 그 압박을 했고요. 또 하나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서 만일 이 같은 그 조치를 취할 경우 모든 당사국들은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북한 그 육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 왕이 부장이 8일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이 마주보며 달리는 기차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 비유가 참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 이 내용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왕이 부장이 대화와 관련해서 제시한 내용들은 방금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과거에 중국이 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미국과 북한에 제안했던 그 내용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북한 한반도 상황을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은 왕이 부장이 그만큼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이 상당히 우려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썼던 거고요. 왕이 부장은 두 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 한반도에서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대화를 통해서 협력하고 또 해결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은 핵개발,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들을 중단하고 또 미국은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네. 이어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병행해서 논의하자는 것인데요.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네네. 그렇지만 이것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사실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다시 중국 당국이 정리해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습니다만 미국은 일단은 기존의 입장대로 거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혹시 러시아에서 나온 반응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예, 러시아도 사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맥을 같이 합니다.
네.
일관되게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요. 러시아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에 대응하기 위한 말하자면 무기체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이것이 비대칭적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드 자체가 동북아에 말하자면 전략적 균형을 깬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미국과 한국, 일본을 엮는 말하자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성하려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자국의 질서 또 안보 전략적 이익을 해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러면 끝으로 미국의 신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이번 그 순방에서 어떤 의제, 그 논의 전망 이런 것들을 간단히 좀 짚어볼까요?
네, 미국의 그 렉스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그 한국과 주변국들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오는 15일부터 그 닷새 일정으로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틸러슨 그 국무장관이 이번에 그 한반도 가서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전략적 조율을 포함한 양자 다자간 사안들을 논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그 중국을 방문해서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논의라고요. 또 현재 그 중국은 그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아마 얘기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미국과 중국 간에 그 얘기되고 있는 환율 조작 문제, 또 무역 문제 이런 것도 그 중요한 그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소식,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그리고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가 시작됐다는 소식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마 새벽 5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그 시간대는 조용하고 공항이 워낙 넓으니까 좀 한적한 느낌?
치과기공사 김휘재 씨가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12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실정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이제 자유를 말을 할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고향 회령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북한을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누나와 함께 중국과 태국을 거쳐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갔는데 거기는 또 특유의 부산 사투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말을 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항구도시 부산에서 선반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은 힘들었는데 보람이 있는 그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곳이었어요.
경상북도 구미에서는 전자부품 조립공으로 일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꿈을 찾아 나섰습니다.
뭔가 내가 꿈이 없이 사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튼튼하고 예쁜 치아를 만들어주는 치기공사가 되고 싶었던 김휘재 씨. 1년의 공부 끝에 대학에 들어갔고 학교 대표로, 한국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가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느낌, 네, 학생 대표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거기서 또 우수상을 받았죠. 그때가 정말 짧은 순간인데도 그 10년 아니죠. 그때가 한 7, 8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 그 순간들이 막 사진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었고 하다가 안 되고 막 공부하다 책상에서 자고 막 그냥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정말 몇 초 사이에 막 지나가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치과 기공사 김휘재 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은 치과 병원에 이제 취업을 해서 한 2년 동안 하고, 근데 병원하고 또 기공사하고의 차이점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공서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또 2년째 기공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선반공에서 전자제품 조립공으로, 대학생에서 치기공사로 변신한 휘재 씨. 치과 병원에 이어서 치기공소를 선택한 4년차 기공사의 월급을 살짝 물어봤습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기술업종이라 좀 초봉은 좀 낮은 편이에요. 보통 한 130 정도? 네. 잘 받으면 150.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연차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기술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격차가 있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연봉 5천, 6천 이렇게 받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월급은 전문성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휘재 씨도 처음에는 견습생처럼 아주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금은 처음보다 훨씬 묵직해졌고 앞으로는 일하는 수고 이상의 보람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2년 살아보니 한국이 네. 어떤 것 같으세요? 뭐 몇 마디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나라죠. 네, 굉장히 좋고 노력하면 또 꿈이 있다면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말 귀의 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10년 넘게 한국에 살다 보니 노력하고 도전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믿게 됐습니다.
20대는 솔직히 두려움도 많았고 금방 왔으니까 모든 것에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응을 할까 그런 거에 많이 신경을 썼다면 30대는 조금 더 여유롭고 그러니까 뭐 생활적으로나 이런 게 안정이 되는 것 같은 편안한 느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 몸고생 마음고생도 많았던 20대를 지나서 30대가 되고 보니 왠지 사람도 사귀고 자연도 즐기는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한 번은 대전에 있을 때 산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혼자 해발 한 400 정도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그냥 혼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좀 답답하고 또 공부도 잘 안 되고 그때는 대학생 때라 그래서 거기를 올라갔더니 근데 올라갈 때는 힘들었는데 내려올 때는 굉장한 성취감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고향을 말하게 될 때도 크게 주저하지 않게 됐습니다. 부산 말씨도 조금, 구미 말씨도 조금. 이제는 서울에 산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굳이 휘재 씨가 먼저 말 꺼내지 않는 한 어디가 고향이냐고 이상하게 물어오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에 많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 한 5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정착해서 5년 정도 됐을 때만 해도 그런데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냥 고향이 누군가 고향을 물어보면 좀 그냥 뭐 여기 그냥 뭐 어디 강원도나 뭐 이런 데를 말하거나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얘기를 하고 또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면 얘기를 그냥 안 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은 또 예전보다는 거의 없죠. 예전에 많이 물어봤었다면 지금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휘재 씨가 한국 생활이 더없이 좋은 이유는 고향에 남아있던 어머니가 한국에 무사히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화원에서 잠깐 이게 면회가 돼서 제가 가서 어머니를 그때 처음 거의 10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많이 그 10년 사이에 물론 저도 늙었겠지만 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그 옷골을 치르셔가지고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옷골을 치르고 돌아가셨다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아쉽고 주름이 깊어진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는 다시 헤어져 살지 않을 온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더 바랄 것 없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은 누나가 살고 있는 부산에서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결혼을 해서 이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냥 따로 집을 받으셨고요. 지금은 같이 계세요. 누나랑 같이. 또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그러니까. 원래 제가 저도 조금 더 안정되고 또 하면 어머니를 모셔서 같이 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령을 떠나 두만강을 건너 중국 대륙을 건너 또 다른 나라를 거쳐야 하는 멀고도 험난한 여정 끝에 안착한 한국. 한국에서 만난 세 가족의 첫날 밤은 과연 어땠을까요?
많이 울고 또 참 많은 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그쪽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거를 거의 밤새도록 들으면서 또 어머니는 또 자식들이 10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또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들 해물 이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런 수산시장도 같이 가서 네,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뭐 엄마가 평소에 또 못 가본 그런 데도 많이 남산타워라든가 이런 데 같이 가보고.
하지만 누나도 휘재 씨도 걱정을 내려놓을 만큼 즐겁게 살고 계신 어머니. 일해서 힘들다기보다는 일할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어머니가 늦게나마 자유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좀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셔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그 간병인으로 이제 어르신들 간병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휘재 씨는 지금도 꿈속에서 간간이 고향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그쪽 형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이라든가 예, 그쪽 사람들, 친구들, 가끔은 아버님도 나오시고 그게 뭐 내가 그쪽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안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힘들었을 때 힘들어 차라리 북한으로 돌아가 버릴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꿈속에서라도 고향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을 때 그 첫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한 거의 한 달 동안 그런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그때가 아마 제일 아내가 이러려고 한국에 왔나 예, 그런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예. 뭐 어떤 친구들은 다시 가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휘재 씨는 조만간 좋은 사람과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어 힘이 되고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해준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일구어갈 휘재 씨의 40대, 그 50대의 나날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뭔가 이루고 싶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치과 기공소를 개업을 하고 싶은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있고요.
50대.
50대요? 아, 50대면 좀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 예를 들면 통일에 관련된 일이라던가. 지금은 솔직히 회사 출근하고 일하고 그런 게 일상이지만 그때는 뭔가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 정말 통일이 된다면 그쪽에 가서 이렇게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전수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쪽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씹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친구가 건네줬던 라디오로 세상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꿈꾸고 도전할 수 있었다는 휘재 씨.
꿈이 있고 정말 간절하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감히 이 라디오를 듣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시라. 그런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꿈이라면.
그 라디오 속에서 자유세상의 이야기를 해줬던 그때의 그 탈북자처럼 지금 북한 어디에선가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목소리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라디오가 굉장히 큰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 정말 북한에 전달이 돼서 그쪽 분들이 이런 생각이 바뀌고 하면 또 행동이 바뀔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자유라고 말하는 김휘재 씨.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곳? 네.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자유인 것 같아요. 저한테 또 행복이죠. 그게 어찌 보면
함경북도 휘령이 고향인 치기공사 김희재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